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35문 신약시대의 은혜의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신약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 계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성례와 성찬을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 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또 효과 있게 표시된다. 네.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 지난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규례와 그리고 성막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과 그리고 약속과 계시들이 또 그 밖에 할례나 유월절 같은 제도들이 모두 다 그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대망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그림자처럼 상징과 모형으로만 보았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된 시대입니다.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그런 시대이죠. 행위 언약의 시대는 인간이 창조되어서 타락하기 전까지이고 첫 번째 은혜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종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의 냄새만을 맡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던 때와 달리 바라만 보고 소망만 하던 때와 달리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실제로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율법을 통해서 예표와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그 실체를 만나고 그 실제를 알게 되므로 그 은혜 언약을 매우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림자로 예표와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실체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만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구약시대로 족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은 확고하고 그 소망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또렷하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신약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하고 막연한 생각만으로 신앙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교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그 속에 들어있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뚜렷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지금 다른 게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리는 신약시대에서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와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시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 성례를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은혜의 언약은 뭘 통해서 시행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이 구령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 교회에서 설교되는 순전한 복음, 즉 설교를 통해서 이 구령운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가 필요했고 사도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속사도, 교부의 시대가 왔고 이어 이제 캐톨릭의 그건 생략을 하고 이제 목사가 목사라는 이제 직분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뒤를 이어서 교회가 설립되고 장로, 집사, 교사의 이런 직분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의 직분은 이 일을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수종자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마지막 때를 만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일, 이건 저의 목사의 입장에서 그러하고 성도님 입장에서 설교를 잘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캐톨릭이 부패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시행됩니다. 그러하기에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되돌려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어서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어려운 그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자기도 모르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모르는 그렇게 무지하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교권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서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 암흑기가 옵니까? 언제 종교적인 암흑기가 옵니까? 설교가 변질되고 썩어버릴 때입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과 지옥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자후가 사라질 때 그 시대는 희망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병이 듭니까? 순수한 복음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는 영혼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세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다시 살리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의 진리를 힘있게 설교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입니다. 걸출한 설교자와 신학자들을 세워서 성경의 진리가 만개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이 지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흑암을 몰아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설교되고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설교는 은혜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시행하심으로 새 생명을 낳아 기르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믿음이 강화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 뭘까요? 설교를 열심히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를 빠짐없이 열심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믿음은 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목회자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는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 뭐냐? 모든 설교를 놓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없는 셈 치세요. 뭐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설교 듣고 예배들 없는 셈 치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수단도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가 아니고 시간을 내서 먼 길을 오셔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외에 예수를 잘 믿는 길이 있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고요? 왜 믿어지지 않냐고요? 제발 모든 설교를 놓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귀만 높아지시고 온갖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부디 복음이 설교되는 그 모든 설교를 여러분의 교회에서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그대가 이 은혜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설교하는 한 그 목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선지자직과 구약의 선지자직과 신약의 사도직의 계승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일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고 설교를 그래서 절반만 듣고 짧은 설교를 선호하고 재밌으면 뭐 더더군다나 좋은 거고 다 같이 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 아래서의 모든 약속된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첩경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 세례와 성찬인데 즉 성례를 통해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다고 교리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그 다음에는 성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하게 성도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반드시 설교를 경청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과 그리고 마음을 다한 자기를 충분히 돌아봄을 통해서 분명한 회심을 통해서 성찬과 그리고 세례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회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례와 성찬을 위해서, 특별히 성찬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므로 성찬에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부디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언약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베풀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언제나 갈망하고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회심의 중생의 증거가 있는 참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생애적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한, 교회 안으로 소속하게 하신 것에 대한 생애적인 감격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를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책임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을 세례 주는 것도 이상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고, 그런 죄인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성찬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기대도 없이 교회를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교회를 나오는 거죠? 매주일마다 혹은 수요일 금요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내가 이것을 받아 먹어야 산다. 내가 이겨낸다. 오늘의 내 삶의 모든 힘듦과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런 핏빛 갈망도 없고, 성찬식이 시행된다고 분명히 두 주, 세 주 전에 교회가 공지를 하는데도 죄 가운데 살아서 양심의 가책은 있고 이번에도 제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역시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듣는 것과 성례를 통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 임재를,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을 내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무개 씨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신앙생활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런 거를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글쎄요, 와 보세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준수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벌써 선생이 되어 했을 너희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환난과 핍박과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날들을 능히 감당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힘겨운 날들을 이겨나갑니다. 그 은혜에 붙들리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 인해서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완주할 수 없는 그 길을 완주해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에게 유효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끝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될 거란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를 가려낼 때가 올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알곡과 쭉정이처럼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배도하게 되는 시간이 곧 찾아올 것이고, 이미 악한 마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물려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던 지체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동일하게 은혜 언약이 시행된다. 그 언약이 시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것이 유지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설교의 전달 방식을 바꾸고 예배를 임의로 다른 매체로 전환해서 그걸 예배라고 고집을 합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제가 지옥에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제가 천국에 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뜯어 고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믿음이 성장해졌고 견고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얼마나 이 땅에서 더 영광스러워졌습니까?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방편을 놓치고 빼앗기고 소홀히 여기는 순간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척박한 지경에 결국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 있게 전달되고 있다. 교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발빠르게 그와 같은 성경과 교리가 말하지 않는,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느냐, 예배를 바꾸느냐, 누구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냐, 대체 누구를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설교와 세례와 성찬, 어느 곳에서도 어떤 시대이거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장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 있게 전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설교, 세례, 성찬, 이걸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대든 간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 있게 전달된다. 에이, 그 설교만으로 무슨 교회가 부흥이 돼? 그 뭐 성례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성장해?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혐오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캐캐 묵은 방식과 그 캐캐 묵은 몇백 년 된 교리 가르치고 앉아있는다 그래서 성장이 돼라고 말하던 분의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반토막 나더라고요. 다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 맨날 교리 뭐 기독교 강의를 5년 동안 설교하고 제정신이야 그게. 그렇게 했던 분들의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을 설교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으로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목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쫓아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부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는 무슨 말라 죽을 개혁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10년 동안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제가 잘못된 것인지.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사가 지금까지 절규하듯 외친 이 복음을 듣고 부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왜 집 근처에 많은 교회들을 제쳐두고 이 먼 곳까지 여러분은 이 교회로 찾아오셨습니까? 은혜와 구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더 충만히, 더 명백하게, 더 효과적으로 제시됨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더 화려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든지 더 세련되게 하는 교회들이 천지인데 서울 장안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과 교리 이것이 전부인 교회에 오셨습니까? 부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이 개혁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저의 믿음이 여기서 꺾여지지 않도록 부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고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진리와 그리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예배당에 나와 기도의 등불을 지키던 이들은 점점 적어가니 목사의 근심은 날마다 더해갈 뿐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 안에서 목숨처럼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그 가치들, 그 방법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가는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재직 여러분들과 성도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